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가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세상적인 이론들, 또한 나의 많은 이기적인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도 예외 없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교훈을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입에서 떠난 후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관절을 쪼개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고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에 정하고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허락을 구하니. 우리는 지난주일에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 왕 여호야김을 징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여호야김은 곧 행복하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면서 자신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정치적으로 엘리트,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지적으로 예리하고 사회성이 좋은 젊은이 몇을 잡아오라고. 신분과 용모와 두뇌로 볼 때 나라의 리더가 될 만한 소년들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오자마자 고급 공무원 연수원에 입학해서 바벨론 이름을 받고 집중적으로 바벨론의 온갖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 왕이 먹고 마시는 궁중 음식까지 공급받습니다.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의 젊은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궁중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나라를 섬기건 바벨론 제국에 호의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들의 의지에 무관하게 대바벨론 제국의 수도에 와서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호의 호식하며 살고 이제 곧 고위 공무원으로 섬기게 될 사람들입니다. 보통 젊은이들 같았으면 이것이 웬 하나님의 은혜냐 하며 잘 먹고 잘 마시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 모든 영어 성경은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항상 결정적인 말을 우리말 번역에서 빼놓고 번역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 말의 핵심은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은 뜻을 정했다 하지 않고 결심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마음속에서 작정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7절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정해주어서 합니다. Set names for them. 그들을 위한 이름을 set 해줬다고, 정해주었다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정해주고, 누구는 뭐라 정해주고 했단 얘기입니다. 7절 말씀의 요지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8절의 요지는 그러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마음속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 이름을 받는 것까지는 할 수 없이 당했지만은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고수하기로 마음속에서 정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했다, 정했다, 정했다. 무엇을 고수하기로 마음속에 정했다고 하는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정했다. 남들은 먹지 못해서 환장하는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최상품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구하니. 위생적으로 깨끗이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궁중에서 먹던 많은 음식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또 왕이 먹는 음식은 종종 먼저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물린 음식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바벨론 왕들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속에 이 뜻을 정한 후에 나는 이제 먹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후에 용감하게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허락해달라고,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허락해달라. 이것은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담대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여기 유대인 소년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선대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민족의 종교를, 특별히 이들의 음식법을 존중하게 해주셨다. 그렇다고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환관장은 간접적으로 다니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동정심은 있었지만은 왕의 명시적인 명령을 불순종하면 왕의 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안 된다 하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왕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허락해 줄 수 없다 하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역시 모든 영어 성경은 then 하고 시작합니다. 이것도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자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는 다니엘이 환관장의 말을 알아듣고 지휘체계에서 한 단계 밑에 있는 사람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환관장 밑에서 자신들의 음식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공손하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소서.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주소서. 여기 채식이라고 번역한 단어, 정확하게는 씨에서 난 소산물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과일과 곡식과 곡식으로 만든 빵들 다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그 후 우리들의 얼굴을 왕의 진미와 술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시고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합니다. 음식 감독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의 말에 동의해서 열흘 동안 시험적으로 채소와 물만 먹여봅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모든 연수생들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보자 음식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계속해서 채식을 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육신적인 축복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아니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절 이하를 보시면은 당시 바벨론 궁중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지식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3년 연수 기간이 지나자 3년은 횟수로 3년이지 꼭 3년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해 1개월, 두 번째 12개월, 세 번째 2개월 이것도 다 3년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자 황관장은 연수생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서 선을 보이는데 왕이 인터뷰해본 결과 연수생들 가운데 단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자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사왕국 전역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는 나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들을 왕 앞에서 섬기게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본 본문을 기억하시면 1장 1절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는 바벨론의 2대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605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사왕 초대까지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 들어서서 첫해 539년까지 무려 66년 동안이나 바벨론 궁중에서 섬겼다고 합니다. 영구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계속 있었다. 제국들은 왔다 가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짧습니다. 이거 몇 번 읽어보면은 1장은 바벨론에 유배되어 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파트의 요지도 단순 명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서부터 7절까지의 요지는 이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나라 바벨론 문화에 순응해서 잘 적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급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갔고 연수 과정을 잘 지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파트 8절서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러나 자신들에게 중요한 원칙은 타협하지 않고 고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에게 중요한 음식법 이건 타협하지 않았다. 주는 대로 먹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셋째 파트 17절서부터 21절의 요지는 그 결과 이방인 나라에서지만은 왕의 인정과 총애를 받고 높임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문화에 순응해서 잘 적응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 이건 타협하지 않고 고수했다. 그 결과 이방인 나라에서지만은 왕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목사가 오늘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가? 갑자기 사람이 변했는가? 왜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는가?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설교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늘 명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장의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 이거 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본문을 보면 클리어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장 첫 번째 파트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신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장의 이 세 가지 요지, 하나님에 관한 요지가 가장 큰 요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것, 셋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장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인간의 책임에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바벨론에 유배되어 와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1장 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다니엘은 지금까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모든 문화에 잘 적응하고 순응해 왔는데 갑자기 이방인 음식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음식보다 훨씬 더 악한 점성술, 이거는 부지런히 배우고 바벨론의 악한 제도와 풍습에 잘 적응해 왔는데 이제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에 불과한 것, 그것을 가지고 유별을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채소와 물만 고집하는 원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음식법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도 이방인 제사상에 올라갔다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어디에도 포도주를 금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지금 다니엘이 왜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에 잘 타협하고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갖고 왜 이렇게 법석을 떠는가. 그렇다면 다니엘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받기를 거부한 이유는 아마 다른 데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후에 정신없이 바벨론 문화에 빨려들어서 살아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의 가치관에 세뇌되어서 살아왔는데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유대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말살되고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정신이 버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 말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하셨는가? 앞에서 계속 이러이러이러한 음식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매일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너희 주변에 있는 민족들처럼 아무거나 맛있다 그러면 다 집어먹지 말고 여기 지금 내가 명하는 것 이거는 먹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만 먹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음식은 우리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이다, 이거 갖고 따지는 사람, 이거 성경의 원칙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다 우리에게 악한 것, 해가 되는 것, 무익한 것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아무 상관없이 내가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라는 얘기, 먹으라 그러면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지 알리라, 그것을 보면은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바벨론에 와서 궁중에서 지내고 있지만은 유대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을 그을 것은 그어야겠다 작정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최소한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중요한 원칙만큼은 고수해야겠다 하고 작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언뜻 보면은 8절 전에 다니엘의 태도와 8절 이후의 다니엘의 태도는 180도로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각이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삶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민족 출신보다도, 심지어는 바벨론 출신,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갈대아 술사들보다도 더 잘 바벨론의 삶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19절,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급 공무원 연수 과정을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가르치는 대로 잘 받은 거예요. 정답이라고 가르쳐주는 것들을 잘 배우고 외운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위선자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엉댕이를 거기다 붙이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악한 군주지만은, 악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절 후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도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였던 본처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70년 지나면은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문화에 순응하고 그곳 권위자의 모든 말에 복종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그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의 첫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순응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손을 그었습니다. 마음에 정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에게는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 분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마음에 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다짜고짜 이 말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퇴교당했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났을 겁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그의 신뢰를 쌓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관장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음식 감독관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에 관한 한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유배되어 와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었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삶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비록 이방인 나라지만 그곳 왕을 축복하시고 그곳 왕을 축복하심으로 바벨론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도 영적으로 보면 지금 바벨론에 유배되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 요한복음에서 두 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나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은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있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은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대신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만 지켜주십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희는 제자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세상에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수백 번 듣는 말씀입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살지만은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세상과 쓸데없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다 악하다. 사단이 지배한다. 그리고 뭐든지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무조건 헤딩하면서 싸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우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저 사람 비겁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고 위선자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무지한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친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타락한 세상 행정부의 고급 관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모든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다니엘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다른 교단, 다른 교회가 세상 문화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문화 잘 적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사건건이 비판하고 시비 걸지 말아야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조리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저 교단을 세상과 타협한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타협하고 사는 모습이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한 바에 따르면은 역사는 계속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대를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게 순복하라. 여기 토를 달지 않으십니다. 악한 권세는 순복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권세에 순복하라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악한 제도 가운데서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아, 세상은 악하구나. 그러기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 굴러가는 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분야에서만큼은 특별히 자신이 권위자인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의 학교, 자신이 운영하는 직장 이런 데에서만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이루고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다니엘과 같이 선을 긋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타협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어떤 기준을 놓고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원칙은 분명하지만은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옮길 때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무식하게 자신의 상관에게 권위자에게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거. 그거는 목이 잘리는 지름길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평소에 권위자에게 잘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이 하는 일 죽게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가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탁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황관장에게 공손히 도움을 청하고 플랜 A가 통하지 않으면 그걸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플랜 B로 들어가요.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지혜롭게 시도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나보다 더 집요하게 끈질기게 방해하기 때문에. 당분간이지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진리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행했던 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은 이 두 가지 진리를 기억했던 거예요. 첫째 진리,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을 똑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앞부분은 잊어먹습니다. 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에 산다 하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아미시들과 같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자신 속에 있는 죄는 여전히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미시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위선적인 사람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우리 자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을 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를 들여서 사람 물고기가 많은 곳,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 섞여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은 온통 시골 전원으로 가서 그곳에 살면서 공기 좋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열심히 찍어갖고 사람들에게 세뇌시킵니다. 그 무서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 산골에 들어가서 부부가 둘이 열심히 캐면서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남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잘해봐야 거기서 재배한 것들 팔아갖고 건강한 음식 제공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 누구도 복되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전원생활하면 좋지만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장 바닥을 늘 휘젓고 다니셨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하셨을 때도 세상 바닥을 휘젓고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기억을 한다면 사람 많은 데서 사는 거예요. 저기 고요한 데 가서 살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기억하고, 궁극적인 뜻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직업과 삶의 영역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크리스천들이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무슨 분야든지 골고루 다 퍼져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계를 보면은 이거는 흙탕물 투성이고, 언론계를 보면은 거짓말 하는 사람들 투성이고, 아우, 나 이런 데서 종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흙탕물 튀기는 자들만 정치인이 되고 언론인이 돼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 혼동케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를 집어넣은 영역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흙탕물 인생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아무리 더러운 흙탕물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답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진리를 얘기하되 온유하게 얘기하고 인내하면서 얘기하고 사랑으로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계가 오늘날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꽉 차 있어갖고 어제 내셔널 뉴스에도 또 나왔습니다. LGBTQ 이런 자들의 권리, 이것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인간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병신이 온전한 사람을 병신이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언론계에서 수많은 보수적인 이벤젤리컬한 크리스천들이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퍼져서 살아야 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세상에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악한 세상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권위에 순복하고 체제에 순응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늘 조심하며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기에 근원적으로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죄된 본성이 늘 불끈불끈 고개를 들고 우리의 악한 습성 때문에 우리도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때 의식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한 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때를 묻히고 들어온다는 것, 나도 모르게 세상에 악에 동참하고 들어온다는 것, 이거를 늘 기억하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죄의 근원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나 그 삶에서 떠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과 같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법과 같이 음식법도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은 위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영역이 성화되어야 하는 영역이 수도 없이 많다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시면은 내 죄가 뭔가 우리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1장 제일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부모 불공경, 그 이외에 여럿 있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가 다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더럽히게 하지 않겠다 하고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경건한 목회자였던 자나탄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결심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20세가 되기 전에 70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아무리 성공하지 못해도 나의 타락한 생각과 싸우는 싸움을 절대로 늦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타락한 생각이 있다는 거 이걸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생각과 매일 싸우는 거 이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미국이 낳은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입만 동동 뜨는 그런 대부분 개혁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기억하는 진리,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결하기만 하지 뱀과 같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뱀, 사단과 싸우면은 백발백중 잡아먹히고 맙니다. 밥입니다. 뱀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최소한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없기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잘 모르기에 무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세상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세상과 싸웠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는 크리스천들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했다고 결론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누군가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공복으로 섬겨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악이 관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돼. 근데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성도들 서로 놓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티격태격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상사와의 관계에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도 직장생활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뿔 달고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첨단 기술과 합리성과 논리성과 민주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안락하고 효율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듯이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흉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을 따뜻하게 해서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경계를 늦추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다가 그러나 순간 깨달았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몸은 다 삶은 통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2600년 전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 모든 기관을 사용해서 우리를 세상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에 잘 순응하는 사람, 세상과 하나가 되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튀지 않고 원만한 사람, 이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그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까지 분주하게 살던 삶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니엘과 같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 순응해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사단이 제시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과 건강,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다니엘과 같이 이제는 마음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속에 때를 묻히고 살아온 것, 그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세상에 계속 살지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다름 아닌 예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쫓겨나게 한 장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으로서 지금도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과 같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복되게 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